도로도신조 17쪽을 펴시면 둘째 교리가 나타납니다. 도로도신조 둘째 교리 8항 9항 17페이지와 18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8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이는 성부 하나님이 지극히 주권적인 계획과 지극히 은혜로우신 뜻과 의도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즉 그분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에게 이르게 하시어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을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직 그들만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피로 새 언약을 확증하심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방언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성령님의 모든 구원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심 주시는 것, 자신의 피로 그들을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 모두 믿기 전과 후에 범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아무런 흠 없고 점 없이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구왕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그리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때가 되면 모여 하나가 되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늘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견고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여기서 그리고 영원하도록 즐거이 찬송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분이 친척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에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식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친척 결혼식을 하는 그 결혼식장 바로 옆에 결혼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객들은 와 있고 신랑도 와 있는데 신부가 오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타날 법한 그런 황당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천상교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만약에 신부가 등장하지 않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은 구원의 획득과 구원의 적용을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피값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인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현재적 정황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요. 복음으로 초청을 해도 복음의 초청을 듣고 믿음과 회개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 교인으로 적을 두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교인이 아닌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왜 실제로 구원으로 나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아르미니스 주자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이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획득이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은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오류 논박 18페이지 1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오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류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 특정하고 확정된 작정 없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정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믿지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선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믿는데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의 필요성과 유익함의 가치는 이 얻으신 구속이 실제로 단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부분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온전하게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이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유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단 한 사람도 구속사역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그 자리가 완전히 비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긴 했지만 일부 죄인이 자신을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긴 했지만 죽으신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파랑구황에서 도르트 신학자들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파랑을 보면 그분의 아들의 지극히 보배로우신 죽으심이 가지신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효력이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이르게 하신다. 그리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신자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신자의 성품과 행실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쳐야 맞습니다. 제가 전도 초청주일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대속의 의미 가운데는 함께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제외해 놓고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진노는 받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의 복음이 이런 사실로 그쳐버리고 우리의 일상적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천국 가요, 이런 확신만 갖게 만들고 우리의 실존적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참으로 무력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효과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객관적인 효과와 주관적인 효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객관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책과 죄오염을 씻어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신자들을 화해시키고 불구대천의 영적 원수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죠. 이런 십자의 객관적 효과가 신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주관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주관적인 효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삶의 자세와 태도, 그 다음에 행동에 변화를 초래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극악함을 보게 되지요.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게 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불뱀에 물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겠죠. 그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극악함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친히 진노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될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자극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지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에게서 사는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부분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골로새서 교인, 골로새서 편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 초래되는 능력이에요. 결국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믿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하여 흠도 티도 없는 것으로 서게 만드는 그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획득과 구원의 적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지만 보내신 분들 중에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헛되이 돌아가신 일이 되고 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불신에 막혀서 좌절되고 마는,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는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교리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때로 좌절되는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대상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고 보증하고 적용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단지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의 상태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을 얻고 완전히 이르게 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지 구원 얻을 가능성은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50%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으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다 위에서 죽이셨지만 일부 사람은 구원받고 일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기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예지예정의 근거구절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신자가 된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일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이 일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과 결심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발동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빌어서 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어떤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 하나 할 수 있습니까? 살려놓은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만이 아닙니다. 성화되는 일, 영화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효력이 미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흔히 이제 황금 사슬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은 세트로 주어집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상태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처음에 딱 태어났는데 얼굴과 몸뚱아리가 있고 자라나면서 팔과 다리가 나오는 법이 없어요. 이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자로 태어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그리스도의 속죄 효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런 구절을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로마서 8장 29절은 보통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 잘 모르는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지식은 뭘 가리킬까요? 당연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이라는 것은 성화를 가리키겠지요.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은 완전한 마지막의 영광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서 시작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획득되고 그리고 획득된 구원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신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자 약속했는데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이 없는 자처럼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믿다가 실족해서 탈락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이 대답한 바대로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들 중에 있지 않았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택 안에 없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계획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뭐 지옥교회를 떠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보편교회를 떠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무리에 들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반드시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한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사역이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 발휘가 되어서 결국은 한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이렇게 쉬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한 교회로 모이는 이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항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택하신 자를 향한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힘있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음부의 권세는 그것에 헛되이 대항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벽한 천상교회에 다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모종의 방해 공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주범이었던 사단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서 실족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각 사람들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런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도르트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헛되이 대항할 것이다. 대항을 하긴 하겠지만 절대로 그들을 실족시키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뭔가? 우리말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권세라는 말은요, 문이라는 뜻입니다. 문. 그럼 왜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했느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성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성문에서 유력한 자들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성문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재판관들 유력한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상징이 바로 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아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은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를 음부의 문이 절대로 허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성을 공격하는 군대처럼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약속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쓰러지지 않고 다 생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저희 교회 참 안타깝지만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15년 동안 목회했지만 결국 교회당을 폐쇄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 참여하신 목사님 부부가 그 사모님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때로 문을 닫기도 해요. 버가모 교회 살아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없지요. 일곱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허물지 못한다,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떤 오류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얼마나 요즘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모든 신자들이 다 믿음의 정지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아니에요. 이 약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하는 보편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완성된 교회, 영원한 천국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택의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죠. 따라서 어떤 원수들이 힘을 다 합해도 이 교회를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보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던 단체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살아남았죠. 죄가 세상의 관영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과정 가운데 교회의 씨앗이었던 노아의 여덟 식구는 살아남았습니다. 불무불로 상징되는 그 고통의 현장 안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 언어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호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접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했던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로마 제국의 그 말빨국에 그들의 박해, 신약교회는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하 35년 강점기,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혁명 때 씨앗을 완전히 말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 형식으로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잖아요. 제가 합신 다닐 때 합신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매형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선교사가 왔습니다. 일본 선교사가 아니죠. 일본 목사님이죠. 일본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사 참배에 대해서 참회하는 저를 90도 각도로 딱 숙여서 한 5초 정도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일어서고 난 다음에 일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쿠가와 막부가 일어나가지고 카톨릭에서 왔던 제수이트 선교사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압박을 한 그런 시간이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교회당을 열어가지고 종을 땡땡 치니까 신자가 어디서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에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 그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흐릿한데 컴컴한 데서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이 뜬 적이 있어요. 그런 핍박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의 정제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중국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가면 사실 제가 뭐 주고 오는 것보다 제가 도전을 받아요. 이 심리 걸어서 교회 가는 것은 그냥 기본인 것입니다. 심리, 이심이 그냥 걸어요. 그리고 깜깜한 뭐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길을, 조그만 길을 그냥 걸어가요. 그리고 4박 5일 동안 아침부터 밥 먹으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밥 먹으면 또 가르치고 하기를 계속해도 늘 영적으로 굶주려 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이건 뭐 정말 신발 벗어놓는데도 못 따라가요. 그런 분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 놓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찾아서 읽지 않지만 그 문맥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목숨을 버린 양들은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죠.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에 이런 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는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멸망한 자들은 그건 멸망의 자식이고 우리 안에 든 양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 27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비록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사람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여섯 가지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택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구속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르미니우스 주자들의 주장대로 구원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피택자들을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능성만 주고 그 가능성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우리의 일로 남겨두지 않고 완전한 구원, 피택자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존 메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결정적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자는요 성화되는 것이 결정적이에요. 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그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들을 우리에 넣어서 기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영혼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변합니다. 저희 교회 등록한 우리 그 형제님 중에 김도영 형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못 오셨네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사후 정보할 때 그랬습니다. 뭐 타고 오셨습니까? 자전거 타고 왔대요. 자전거 그냥 두셨습니까? 아니요. 묶어놨지요. 자,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행 공부를. 보세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삶에 죄로 인한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는 이 무지야말로 정말 통탄할 무지죠. 약속했으면 약속을 분명히 실행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데다가 물건을 갖다 놔도 아무도 자기 물건이 아니면 안 가져가고 문만 있으면 되었지 굳이 자물쇠를 가지고 안 잠궈도 아무도 내 소유를 해치지도 않고 내 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긴장이 있겠습니까? 아무 긴장이 없죠. 근데 계약하려면 긴장이 바짝 되지요? 왜 됩니까? 혹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계약서를 잘못 작성을 하지 않았나? 예? 이게 과연 소유주가 맞나? 왜 그런가요? 전부 다 죄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무지한 인생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에서 주님은 피택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여섯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사역만을 생각하는데 승천, 보세요. 땅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주님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닌 초월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천에서 뭐하고 계시죠?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정지를 지키게 만드는 그런 효력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항에서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힘있게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이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것은 문맥으로 말하면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기간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1, 2인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그 포로생활에서 다시 옛 고토로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거예요. 그 계획이 어디 나타납니까? 이미 신명기에 나타났죠. 만약에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가지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고 바로 그대로 실제로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신자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관점은 비관적이어서는 안 돼요.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 됩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사실 이 현상은 모습을 바라볼 때 좀 비관적이죠. 그러나 절대로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로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있죠. 뭐 저기 뭡니까? 저 신천지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 이제 모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제 도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대로 12 곱하기 12가 144지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구약과 신약을 통하라는 참교회, 그리고 거기다 천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죠. 그런데 또 가보시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뭐 우리 대한민국 인구도 뭐 5천 몇백만이라 다 세는데 왜 못 써요? 14만 4천 명. 응? 뭐 천만도 아니고 백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선택하셨던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와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이게 될 숫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부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라는 교회. 그럼 보편교회가 어떤 교회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27조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라는 항목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를 믿고 고백하니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라고 그랬지요? 하나의 교회, 천국에서 모이게 될 하나의 교회를 고백한다. 그래놓고 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 곧 자신의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신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하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자들 중에 보면요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자만심을 가질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죄악적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나음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세상하고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죠. 기독교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구원을 누구한테서 기대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표지죠. 보편교회는 이런 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나 사회 유수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회합 모임을 갖지요. CEO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찬 모임을 가지면서 유명하다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멘사라고 하는 단체는 IQ 150 이상의 사람들만 모이는 단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가? 죄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택함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 보편교회가 나중에는 우수적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4장과 7장의 환상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부흥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쇠퇴 시기만 남아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정적 전망을 하게 되는 합리적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국교회 낮은 도덕 수준, 그리고 목회자들의 잘못된 전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식에 빠져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이게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따라서 잠시 잠깐 동안 미미하게 보이고, 과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회의감도 들고, 요즘 교회가 이따위인가 하는 그런 자성의 소리가 있긴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참교회,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스타디움에 이미 선착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승리한 성도들이 걸어간 그 걸음을 우리는 계속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다름질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수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때가 됨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의 말씀을 받아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증거가 풍성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가 천상교회에 속해 있는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기에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 성을 범하지 않도록 참으로 신령하고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되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여 그리하여 참으로 보편교회 일원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단 교회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도 미미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기독교가 아닌 참으로 엉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지구촌 한 곳곳에서 살아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교회와 함께 어깨를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우리 현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